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알렉사이 나발리 씨의 사망과 관계된 수백 곳을 제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점령 전쟁과 용기 있는 반부패 운동가이자 푸틴의 가장 격렬한 반대자였던 알렉사이 나발리 씨의 사망과 관련된 500개가 넘는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여러 대륙에 걸친 러시아의 금융 부문과 방위산업 기반, 조달망, 제재 회피자들 뿐 아니라 나발리 씨의 수감과 연관된 개인들도 대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러시아 내부 억압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전쟁 장치를 지원하는 약 100개 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추가로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해 13번째 제재를 가했습니다. EU는 23일 성명에서 이번 제재 패키지는 무인기 등 서방의 민감한 군사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한층 제한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도운 개인 106명과 기관 88개 등이 올라서 제재 대상이 총 194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강순남 북한 북한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일부 벨라루스 기업과 개인을 비롯해서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수송하는 일에 관여한 10개의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EU는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전쟁 파트너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제재 패키지에는 또 러시아 물류 기업과 지도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는 사법 관계자, 우크라이나 아동인권 유린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EU는 이번 조치로 제재를 받는 개인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핵군의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23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오늘날 전략핵 전력에서 현대 무기와 장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95%에 다다랐다며 육해공 핵전력 3개축 가운데 해군 구성 요소의 경우 100%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신형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생산하고 새로운 타격 체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전날 직접 탑승해 비행했던 핵탑재가 가능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 투폴레프-160M 4대를 군에 인도했다며 신형 전략 잠수함도 해군에 추가 인도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 아프리카 주둔 미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 제28 폭격비행단 소속 B-1B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가 스웨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치는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조치로 이를 통해 스웨덴군과 나토 동맹국, 기타 국제 파트너들과의 역량을 동기화하고 미 유럽사령부 책임 영역 전반의 안보에 대한 헌신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20일 화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정방 미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관리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 추진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관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두 관리의 이번 화상회담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토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주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지인 브라질에서 만나 점증하는 역내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최고기온 영하 3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수장들이 주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지인 브라질에서 만나 점증하는 역내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장관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국의 점점 더 공세적인 행동 등 역내 도전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growing regional challenges, including the DPRK's provocative actions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블링컨 장관은 이날 브라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별도의 미한일 외교장관 회동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 이후 우리 팀은 캠프 데이빗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그것은 우리의 3국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 Camp David meeting in August with President Biden.
블링컨 장관은 캠프 데이빗 미한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3국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와 장기 군사훈련 계획을 마무리하는 등 주요 공약을 진전시켰다고 평가하고 공동의 안보 도전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공조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빗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3국 실시간 공유 체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So this meeting is very meaningful in many ways.
조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뜻깊다며 올해는 1994년 처음으로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따라서 이번 회의는 우리가 함께한 여정에서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는 남미에서 열리는 최초의 3국 외교장관회의라며 이는 우리의 글로벌 활동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현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미한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welcome the deepened to have the first trilateral.
가미카와 외무상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3국 관계가 확대되고 심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전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정세를 보면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가 지금 도전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략적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을 비롯한 그 밖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양측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열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들의 대면 회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외교장관들이 역사적인 캠프 데이빗 정상회담 이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룬 엄청난 진전을 되돌아보고 각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국 장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시아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경격도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22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이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I would characterize it as a very serious concern, a serious threat, because we here you have both two countries of strong concern right now, not only just the DPRK.
젠킨스 차관은 이날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러시아는 이 상황뿐 아니라 여러 장소, 상황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그래서 있는 심각한 위협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싸울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이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과 차단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looking at all the tools that we have to deal that we have been dealing with North Korea.
젠킨스 차관은 이어 우리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어떻게 강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 혹은 기술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분석하느냐는 질문에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재료, 그리고 기타 첨단 기술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things I have here is fighter aircraft, surface-to-air missiles, armored vehicles, ballistic missile production equipment.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북한의 위협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They began 2024 much the same way they ended 2023 with an ICBM test on January 15th.
북한이 1월 1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다른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2023년을 마무리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2024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부 미사일 발사와 다른 군사활동을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 자신들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젠킨스 차관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장 발언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한국 방위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is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defense remains ironclad. And our goal remains.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가한 위협 정도에 근거해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맞서 세밀하게 조정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확장 억지력을 향상시키고 강화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 발표와 핵협의 그룹 NCG 창설, 군사훈련 증대와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가시성 강화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확장 억지력을 향상시킨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더 강력한 억지 노력을 통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과 수사에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나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되지 않고 어떤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recall U.S. policy on this issue.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또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최근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높은데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to keep doing what we're doing. I mean, like you said, it's hard to always know what is the exact thing we need to do.
이어 모두를 설득하고 미국의 공약에 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는 항상 어렵다면서도 우리는 워싱턴 선언을 했고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켰으며 다른 확장 억제 회담을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과 B-52 전략폭격기 등이 한국을 방문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여전히 한국 내 상당수의 국민들이 미국의 공약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공약은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듯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러 무기 거래를 경악할 만한 협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포탄을 얻는 대가로 북한에 어떤 기술을 넘겼을지 누가 알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22일 우리 모두는 푸틴이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이란인들로부터 무인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북한의 김정은과 어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all be horrified that he is now getting drones made for him not only in Iran but by Iranians in Russia.
눌런드 정무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전장에서 사용하는 155mm 포탄을 얻기 위해 어떤 종류의 기술과 맞바꾸고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불안정하다고 말해 러시아가 무기 협력의 대가로 북한에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눌런드 정무차관은 대러시아 제재가 전 세계에서 무기와 첨단 기술, 부품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려는 푸틴의 야욕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내로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눌런드 정무차관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obviously we have to watch every evolution on the battlefield and we have to help the Ukrainians counter. By the way,
눌런드 차관은 분명히 우리는 전장에서의 모든 진화를 지켜봐야 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북한의 미사일 부품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 무기 조달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0일 국무부 브뤼셀 미디어 허브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개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즉시 군대를 철수하고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을 중단하며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강화를 돕고 포괄적이고 견고하며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오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는 거듭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정황을 지적해왔지만 양국은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앞으로도 계속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김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가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하고 지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will say on the issue of Russia's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and with Iran is
김 부차관보는 22일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고급 승용차 선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무대에서의 러시아의 역할과 신뢰성,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행동과 푸틴의 결정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쫓겨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퇴출당한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사기구, 화학무기금지기구, 유네스코,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 12개를 나열한 뒤 내가 놓친 다른 기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not an accident now that given Russia's behavior, Putin's decisions, that Russia has now been
김 차관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계속 어길 수 있다는 러시아의 생각은 정말 끔찍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idea that Russia can continue to break the rules that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체계를 훼손하는 결정에 대해 계속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김 차관보는 경고했습니다. 한국계 외교관인 김 부차관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으며 작년 7월부터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다수 발견된 가운데 제재 전문가들은 이중용도 품목의 대북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조사들에게 대북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법 집행과 교란 작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르카와 가스히사 전 위원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발견된 미국과 유럽 부품들이 대부분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분쟁군비연구소가 제공한 사진에 나타난 대부분의 품목은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상용 품목으로 보이며 조달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유엔 조사에서는 조달 경로 추적이 가능한 보석과 같은 품목이 최소 몇 개 이상 포함돼 있어 북한의 제재 위반을 지원한 외국 중개자들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품목의 조달 경로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며 핵심은 불법 네트워크의 주요 교점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달 경로를 꼼꼼하게 추적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기업에 연락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는 2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8개 나라의 본사를 둔 26개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부품의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는 유럽 회사, 9%는 아시아 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는 이날 VOA에 앞으로 해당 회사들과 협력해 유입 경로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도 22일 VOA에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도 미사일을 제조할 때 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품의 특성과 광범위한 유통으로 인해 수출 통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미국, EU,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체가 의도적으로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통망의 어느 지점에서는 고의적으로 북한 또는 북한 대리인에게 공급하거나 적어도 최종 사용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는 단체와 개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란과 러시아처럼 북한에 군사용 부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국가 행위자가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내기도 한 모건 전 조정관은 확인된 부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유출 지점을 차단하기 위해 분쟁군비연구소가 제조업체와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중국 내 공급원으로부터 북한이 미사일 항법 시스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는 유엔 회원국 정보를 담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세계 각지의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중용도 부품을 구입할 때 가명을 사용하거나 중개인을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나라의 중개인들이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ve used Malaysian citizens in the past, Singaporean citizens in the past, Vietnamese. They've used Chinese. Of course, the Chinese are not on a blacklist.
백토 교수는 북한은 과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인들을 중개인으로 썼다며 중국인도 대가를 받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러시아인도 최근까지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심지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의 중개인도 썼다고 덧붙였습니다. 벡터 교수는 북한의 이러한 이중용도 물품 조달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조사의 북한 관련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ke sure that these companies know that North Koreans will be trying to purchase this type of stuff and to have them be on the lookout.
백도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려 한다는 것을 제조사들에게 알리고 중개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개인들의 적법성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도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활용하는 위장회사 목록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국제 통상 분야에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안보국장은 제재의 모든 구멍을 막을 수는 없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s that are very difficult to get hold of that will make a difference between a success and failure, like filament winding machines for missile bodies.
말로리 국장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손에 넣기 힘든 기술들이 있다며 미사일 본체의 필라멘트를 감는 기계, 핵무기와 미사일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컴퓨터 제어 선반, 핵무기 발사에 사용되는 고속 전자 스위치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크라이트론이라는 고속 전자 스위치를 누군가가 주문할 때마다 서방 국가들에서는 온갖 경고등이 켜지고 구입 이유를 면밀히 조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로르 국장은 또 북한으로의 부품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 무역 기록을 만들어 마치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보관하듯이 국제 배송을 전자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미국 사법당국의 법 집행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테러 금융과 제재를 담당했던 애셔 연구원은 적극적인 확산 방지 활동을 펼치는 대북 태스크포스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조달 활동에 연루된 인물, 장소, 물건, 자금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is to reassemble a task force on North Korea, which engaged in active counterproliferation strategy. And that means, you know, you target the people.
애셔 연구원은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산하의 북한 활동 그룹은 북한의 불법 공급망을 겨냥해서 활동했으며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해상에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상무부뿐 아니라 연방수사국 FBI가 개입해 부품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조사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공급망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도 북한의 조달망을 겨냥한 교란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 정부가 유엔 제재를 계속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미국, 한국, 일본은 기존의 불법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달 경로에 불량품을 섞어 북한 무기 체계에 고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교란 작전을 펼쳐야 한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교란 작전이 진행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이 밖에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은 주요 7개국 G7 체제를 활용해 공동 조사단을 꾸려서 제재 회피망을 파악하고 관련 위반자에 대한 제3자 제재, 세컨더리 제재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앞두고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개인과 기업들에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지원하는 55개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추가 대러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제재 대상에는 군수품 제조업체와 전자회사, 다이아몬드 및 석유거래업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최대 탄약업체인 스베르들로프, 석유거래자인 닐스 트루스트와 그의 업체 파라마운트 에너지 앤 커뮤니티, 러시아 최대 국영 다이아몬드 생산업체 알로사 등이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에 전자제품을 공급해온 중국의 파인더 테크놀로지와 주항 항공기술사, 베이징 마이크로파일럿 비행 제어 시스템사 등 중국 기업 3곳과 같은 이유로 튀르키예 기업 2곳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기업 4곳과 개인 1명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아지아 해운사와 아지아 해운 홀딩스, 이벡스 해운사, 그리고 러시아 용병 부대인 바그너 부대의 이동 지원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국영항공사 224 항공단 등 기업들과 224 항공단의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브리치 미키치크가 새로운 제재 대상입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의 지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 후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에서 동맹국들과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푸틴의 전쟁 수입원을 제한하고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그의 반복적인 시도를 단속하기 위한 영국의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빗 캐메런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국제적인 경제적 압박은 러시아가 불법적인 침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폭정 앞에서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동안 필요한 만큼 계속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푸틴은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보다 크기 때문에 빠르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크라이나 친구들의 경제는 러시아보다 25배나 크다고 지적하고 전쟁 발발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독일 정부가 늘어나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가 22일 무기고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독일 정부가 한국과 합동으로 방산 분야 사이버 권고문을 발표한 이유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확대되는 것을 큰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가 앞으로 사이버 분야를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미 유럽연합과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허점을 메우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독일 헌법보호청과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북한의 방산 분야 대상 사이버 위협 주의를 발표하고 북한의 해킹 활동에 사용된 공격 전략과 기술,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양국 기관은 이번 권고문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전통적으로 외교와 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 즉 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공격에 집중해왔지만 최근에는 방산과 금융 분야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있어 사이버 해킹은 무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저비용의 효율적인 수단이어서 앞으로도 유사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방산 분야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독일 헌법보호청과 한국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파트너 및 연방정부 내 다른 관할 부처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공동으로 대북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낸 것은 지난해 3월 김숙희의 해킹 조직 구글 서비스 악용 공격 발표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한국 국정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독일과의 합동 사이버 권고문 발표는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산기술 탈취 활동을 펼치는 것을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더욱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관리 감독 시스템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국제 노동기구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부 국가에서 강제 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이로 대변인은 21일 임금을 받지 못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과 재발 방지 계획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ILO는 일부 ILO 회원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대상이 되는 강제 노동 강요에 당하는 학대적인 관행과 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ILO의 관리 감독 시스템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의 이 같은 관행과 여건에 관한 보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강제 노동을 근절하고 더욱 광범위하게는 이주 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비준된 기준을 적용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OA는 ILO에 적극적인 조치에 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ILO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회원국인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과의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중국은 지난 2022년에 ILO 강제노동협약 제29호와 제105호를 비준했으며 올해 안에 협약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제노동협약 제29호는 회원국이 형사상 범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강제노동관행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5호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의견의 표현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적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처벌의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악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중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이 장기간의 임금 체불에 분노해 지난 11일 중국 지린성의 의류 제조와 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감시요원을 인질로 잡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탈북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의 처우와 인식 개선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 탈북민 출신 해외 1호 박사라 불리는 최경희 샌드 연구소 소장은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 탈북민과 북한 주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통일에 대한 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두 개 국가를 주장하면서 남한을 교정국이고 이제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을 한 이런 시점에서 사실상 남북관계는 지금 그냥 강경하고 또 이제 교류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늘상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또 그 자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최 소장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은 탈북민들을 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을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일가의 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만 한국에서는 탈북민을 위한 기념일을 제정한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에게는 큰 충격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을 지정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탈북민 단체와 유관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입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날짜 지정과 관련해선 고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오신 날로 하자, 최초의 탈북민이 한국에 온 날로 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이 시행된 날로 의견이 수렴됐다면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탈북민에 대한 포괄적 지원 정책이 담긴 법으로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마련한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그전에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 소위 분야별 상호적인 법령에 따라서 탈북민들에 대한 국가적 혜택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었지만 포괄적으로 대통령 용기에 의해서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법령이 정해지고 실행됐다는 것은 사실 개개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법적으로 보호와 관계 시책에 따라서 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박연미 씨는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한국 내 탈북민들을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 줄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자유를 갖고 태어나지만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사람들이라며 이번 기념일 제정을 통해 한국인들도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고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그 중에 또 이유도 하나도 이제 한국에서 차별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또 이날을 통해서 이제 한국 분들도 탈북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박 씨는 또 기념일 제정이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 씨 일가나 조선노동당 관련 기념일만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탈북민을 기념한 날도 있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면은 뭐 진짜 차별도 많이 당하고 뭐 엄청 살기 힘들다라고 세뇌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한국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징검다리 박지현 공동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날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처럼 북한 김씨 정권 하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북한 주민을 기리는 날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은 1월 27일로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 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홀로코스트 기념일이 있잖아요. 1월 27일.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그 이제 죽어간 그 무고한 시민들을 기억하는 날이었는데 7월 14일 이날이 우리가 그 한국에 도착한 그 탈북민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은 북한에서 그 김정은 정권 하에 또 김 씨 가족의 정권 하에 무고하게 죽어간 우리 모두 북한 주민들을 기리는 그런 날로도 앞으로 기억이 될 것 같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 통일부는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 이탈 주민을 추모할 수 있는 기념비와 기념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 대표는 기념일 제정 등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곳에서 북한 주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한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7월 14일은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한 날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박 대표는 우리 탈북민들은 프랑스 혁명처럼 무장혁명을 하진 않았지만 비폭력 투쟁으로 북한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이라며 앞서 북한을 탈출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노예 해방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의 이현승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 위해 이런 기념일을 제정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보통 북한은 지도자와 당 관련해서만 기념일을 지정하는데 주민들을 위해 이런 날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다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란 명칭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북한 뭐 인권 중진의 날이라든지 또 북한 주민의 날이라든지 굳이 이탈을 붙이지 말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북한에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말하자면은 추억을 또 좀 가져볼 수도 있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날로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원은 굳이 이탈주민이라고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북한 인권 증진의 날 같은 명칭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와인 메이커로.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그녀는 미국 유학 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또 성악가로 올해로 음악회를 이끌어온 지가 20년째 모금한 돈은 전액 탈북자 지원단체에 보내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땅에 정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자유를 찾아서
예, 아코디언은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래서
또 이어지는 미국 대학 탐방 이야기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질 이 이야기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최고기온 영하 3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구름 많습니다. 평양 영하 3도에서 5도, 안주 영하 4도에서 5도, 남포 영하 4도에서 4도 예상됩니다. 강원도 함흥 등 영동 지역 모두 흐립니다. 김책 영하 6도에서 3도, 삼지원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청진 영하 8도에서 2도, 선봉 영하 11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고요. 황해도 평안남도도 역시 흐립니다. 원산 영하 3도에서 4도, 함흥 영하 4도에서 4도, 평강 영하 6도에서 4도, 함경북도 흐린 가운데 청진 영하 8도에서 2도, 선봉 영하 11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역시 흐립니다. 해산 영하 19도에서 영하 3도, 삼지원 영하 21도에서 영하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0.5에서 1.5m, 서해 역시 흐린 가운데 물결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3년 11월 초 리비아의 하원은 마침내 국회와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것은 2021년 선거가 연기된 이후 리비아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초의 헌법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관련 법률입니다. 유엔의 리비아 특사 겸 유엔 지원 임무의 책임자인 압둘라예 바실리는 이제 우리는 이 기반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에는 여전히 많은 경쟁적인 정파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력과 불안정으로 치닫는 등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켈리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공사는 신뢰할 수 있는 선거 로드맵을 달성하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평화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주요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upport the special representative's invitation to a broad cross-section of Libyan political leaders to send representatives.
존 켈리 공사는 우리는 유엔 특사가 광범위한 리비아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 회담의 대표들을 보내도록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현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대부분의 리비아인들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ctive leadership and ownership of the Libyan people is clearly required to achieve an inclusive political process.
존 켈리 대사는 포용적인 정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계속 지연시키는 사람들은 만일 합법적이고 통합된 정부의 선출 없이 시간이 더 흐른다면 책임을 무겁게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국민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ommend the work of the 5+5 Joint Military Commission in clearly laying out the goals to remove foreign forces.
존 켈리 대사는 리비아에서 외국군과 전투원, 용병을 제거하고 궁극적인 군축과 재통합을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5+5 합동군사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리비아 남부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국경 확보와 동서 군사구조의 통일을 목표로 한 조정과 협력을 위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인도적, 경제적, 군사적 노선을 지지하는 통일된 국제적 목소리가 리비아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고 기회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해 13번째 제재를 가했습니다. EU 위원회는 23일 성명에서 이번 제재 패키지는 무인기 등 서방의 민감한 군사기술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한층 제한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도운 개인 106명과 기관 88개 등이 올라서 제재 대상이 총 194개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일부 벨라루스 기업과 개인을 비롯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수송하는 일에 관여한 10개의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EU 위원회는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의 전쟁 파트너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제재 패키지에는 또 러시아 물류 기업과 지도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는 사법 관계자, 우크라이나 아동인권 유린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EU 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제재 대상이 2,000개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럽은 원칙과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사망과 관계된 수백 곳을 제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계속된 우크라이나 점령 전쟁과 용기 있는 반부패 운동가이자 푸틴의 가장 격렬한 반대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리 씨의 사망과 관련된 500개가 넘는 추가 대러 제재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여러 대륙에 걸친 러시아의 금융 부문과 방위 산업 기반, 조달망, 제재 회피자들 뿐 아니라 나발리 씨의 수감과 연관된 개인들도 대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러시아 내부 억압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전쟁 장치를 지원하는 약 100개 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추가로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핵군의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23일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오늘날 전략핵 전력에서 현대무기와 장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95%에 다다랐다며 육해공 핵전력 3개 축 가운데 해군 구성요소의 경우 100%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신형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생산하고 새로운 타격체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전날 직접 탑승해 비행했던 핵탑재가 가능한 초음속 전략폭격기 투폴레프-160M 4대를 군에 인도했다며 신형 전략잠수함도 해군에 추가 인도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 아프리카주 등 미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엘스워스 공군기지 제28 폭격비행단 소속 B-1D 랜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가 스웨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치는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조치로 이를 통해 스웨덴군과 나토 동맹국, 기타 국제 파트너들과의 역량을 동기화하고 미국 유럽사령부 책임 영역 전반의 안보에 대한 헌신을 보장할 것이라고 유럽 아프리카 공군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22일 화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정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류 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의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관리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 추진이 영내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두 관리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